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나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한 두 달 전 우리 교회 장년 교구 교역자인 김순식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화에서 한국말이 조금 서툰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러자 김순식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러자 상대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김순식 수사관입니다. 완전 개콘이었습니다. 이어 김 목사님이 통화를 녹음 중이니 계속 말씀하시라고 하자 상대방은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녹음을 들은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살겠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속임의 시대입니다.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많은 거짓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닌 것을 맞다고 거짓을 참이라고 말하며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눈을 속이고 삶과 인생을 속이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속은 거짓과 숨겨진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바른 분별력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물론 거짓으로 점철된 역사에서 이미 오래전에도 사람에겐 바른 분별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 여전히 바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 기회로 주어진 역사의 한 시대를 후회 없이 온전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바른 분별력은 우리 인생을 온전히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에겐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요구되는데 영적인 문제는 우리 존재의 근간의 문제이며 우리 인생과 인생 너머에 있는 영원히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빙자하고 복음을 빙자한 거짓의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며 인생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에 이은 다윗과 골리앗의 본격적인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이 설교의 단골 메뉴이며 고전이 되어버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구연 동화처럼 현장감 있게 전해주면 아이들은 손에 땀을 쥐고 재미있게 듣고 어른들조차 예전에 즐겨 보았던 레슬링을 보듯이 몰입하여 듣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실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삶의 이야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성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성격이 그렇듯이 하나님은 거리감 있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사람에게 친근하고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서운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야기에는 해학이 담겨 있듯이 하나님은 이야기를 통해 해학을 아시는 하나님, 유치하지 않고 심술스럽고 못된 분이 아니라 선한 뜻과 애정이 담긴 유머와 풍자를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인생과 역사의 사건이듯이 우리의 삶과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 말씀을 통해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의 깊이, 그 높이, 그 넓이, 그 길이를 실은 잘 모릅니다. 먼저 가시며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실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실을 알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 더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시기에 한 걸음, 두 걸음 더 깊이, 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고 침묵해야 합니다. 말씀과 침묵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호흡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침묵은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게 하는 신앙적 통로이며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드디어 블레셋의 거인 장수, 실은 괴물 장수라고 하는 것이 맞을 골리앗이 자기 방패를 든 군인을 앞세우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단창과 번쩍이는 긴 창을 들고 다윗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며 마침내 전장에 비장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전쟁 후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이기는 합니다. 전쟁은 사람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사느냐 죽느냐는 생사가 걸린 처절한 생의 현실적 상황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죽이든가 죽든가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전쟁 중에 있을 때만큼 긴장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중학생 시절 패싸움을 하러 갈 때도 긴장이 있었겠지만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의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지만 전쟁 중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시며 수없이 생사의 고비를 넘으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때 상황을 말씀하실 때마다 슬픈 감회에 젖으시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사람에게 전쟁 이상 긴장되는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는 지금 이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그 자체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긴장입니다. 긴장이 없고 긴장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긴장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 감고 코 베이는 시대가 아니라 눈 뜨고 보이스 피싱 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긴장이 영적 긴장입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과 인생을 파괴시키는 실제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긴장의 여정이며 영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리고 드디어 블레셋의 괴물장수 골리앗과 다윗이 지금거리에 마주 섰을 때 골리앗은 비로소 자기를 대적하러 나온 다윗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눈에 비친 다윗은 한마디로 홍한 소년이었습니다. 42절을 새번역으로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홍한 소년 다윗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골리앗 자신이 더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여겼습니다. 43절, 44절이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한마디로 기분이 상한 골리앗은 성질이 나서 당장이라도 다윗을 때려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골리앗이었어도 무지하게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대표 장수인 그 골리앗 앞에 홍한 소년을 내보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45절에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실로 지금 다윗의 말은 당돌하다 못해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말은 마치 무시무시하게 그리고 건장한 체구의 폭력배 앞에서 왜소한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이 어이 폭력배 너 나랑 맞짱 한번 뜨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호주에 있었을 때 호주의 유명한 관광지인 골드 코스트로 피정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그곳 시내를 지나던 중 차가 신호에 걸려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차 옆으로 창문은 검은색으로 썬팅을 한 긴 검은색 리무진이 섰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매우 건장한 남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노란색 머리에 얼굴은 흰 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붉은 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노란 빛도 도는 것 같기도 한 젊은 사람이었는데 눈빛은 뭐라도 쏠듯이 뚫어지게 앞을 보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운전석 창문에 팔을 걸치고 손을 내밀고 운전을 했는데 차 밖으로 내놓은 그의 주먹이 조금 조금 과장해서 제 머리통만 했습니다. 무심코 옆을 보았다가 그 주먹을 보는 순간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다시 앞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뀐 뒤에 그 차가 먼저 편안히 지나가시도록 저는 친절하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갔습니다. 바로 다윗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블레셋의 괴물 장수 골리앗에게 거침없이 한 것입니다. 여느 사람이 보면 마치 죽지 못해 안달이 나서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을 빌자면 다윗은 마치 분별력을 잃은 광신자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죽으려고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도 죽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왕 죽을 것 한번 폼나게 죽자라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분별력을 상실한 비정상적인 광신자처럼 굴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윗은 비록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다윗을 도우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경험과 기억으로 인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블레셋의 괴물장수 골리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상반절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탐욕과 거짓의 우상에 매여 있고 눈멀어 있는 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믿음의 말을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1980년대에 한국의 비틀즈라고까지 불렸던 대중음악 그룹 들국화가 부른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대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거웠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섭하네요. 불러줘 뭐 이런 얘기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앵콜로 받고 한번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며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 잠을 잔대도 고운 니 함께라며 즐거웁지 않더냐. 오 손도손 속삭이는 밤이느나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죄송합니다. 네. 괴롭혀드려서 참 듣는 것도 노동입니다. 본래 이 노래는 1960년대 가수 자니리가 부른 조금 오래된 노래로 들국화가 리메이크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에 삶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며 마음을 만져주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가사 중 작은 방은 본래 가사는 판잣집이고 고은님도 정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 역시 이 노래의 가사처럼 고은님과 오손도손 속삭이던 밤이 있었기에 인생의 흐린 날도 견뎌내며 부르신 길을 걸어왔고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삶은 하나의 싸움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전장에 나간 것과 같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무런 문제도 고통도 근심도 없이 살다 죽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부딪힘과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신을 무장시킵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죽지 않으려고, 다치지 않으려고, 아프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단단한 갑옷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자기를 해치는 자에 대해 즉각 반격할 수 있도록 단창과 긴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가슴 깊이 감춘 채 이런저런 방어 기제와 무기로 자신을 무장하고 보호하며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다윗과 싸우러 나오며 온갖 무기로 무장을 한 골리앗에게서 과시와 허영의 모습을 보는 동시에 온갖 무기에 자신을 감춘 골리앗의 두려움을 보듯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은 뒤로 감추고 방어와 공격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무기가 없이 전장에 나가는 것은 진짜 허세이며 만용이며 미련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자는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변변한 무기가 없으면 홈이라도 들고 나갔듯이 새총이라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홍한소년 다윗은 진짜 새총 같은 물매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물매는 투석하는 기구로 투석하는 끈에 돌을 매달아 던져 목표물을 맞추는 무기인데 한마디로 원시적인 무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당시 최신의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온 골리앗에 대항해 원시적인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방에 블레셋의 괴물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전쟁하는 자는 반드시 무장을 하듯이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은 무장을 하기 원합니다. 최고의 무기로 공격과 방어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은 무장에서 스스로 안전함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골리앗의 무장, 그것이 보장이고 전부라고 믿습니다. 곧 재력이라는 금빛 투구를 쓰고 재력이라는 금빛 갑옷을 입고 재력이라는 금빛 창을 들고 권력과 학벌과 외모와 인맥이라는 투구와 갑옷과 창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남보다 좀 더 편안하고 성공이라 여기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부추기고 학습시킵니다. 그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신도 골리앗의 무장을 하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골리앗처럼 금빛 투구와 금빛 갑옷을 입고 금빛 방패와 창을 들고 살았다 한들 그 금빛 세력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골리앗의 금빛 세력으로 30년, 40년, 50년 혹은 100년을 남보다 더 영화를 누렸다 한들 그 금빛 세력들이 죽음 이후 우리의 상태를 개런티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빛의 영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골리앗의 완전한 무장보다 더 안전하고 골리앗의 긴 창보다 더 강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겸손히 만물과 역사와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들판에 뒹구는 쓸모없어 보이는 작은 돌멩이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적 삶을 배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미명 아래 허구적인 외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스스로 가난한 자리, 고독의 자리, 침묵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부요를 경험하고 순종을 익히며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며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좋은 경험, 아픈 경험, 기쁜 경험, 슬픈 경험, 추억으로 남은 경험, 지우고 싶은 경험 등등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경험은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말씀에 대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흐린 날에 말씀과 고독과 침묵의 기다림 속에서 만났던 주님, 길이 보이지 않아 방황하고 위축감에 눌려 있을 때 말씀과 고독과 침묵의 기다림 속에서 만났던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말씀과 고독과 침묵의 기다림 속에서 다시 만나며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한순간에 전장의 분위기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위축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용기 탱천하게 했고 블레셋 군대를 괴멸시켰습니다. 기대하지도 주목하지도 않았던 홍한 소년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 진영은 한순간에 승리의 감동과 흥분이 차고 넘쳤습니다. 50절에서 54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한 사람의 힘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어떤 일,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이 전쟁의 도가니로 변할 수도 있고 평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세워질 수도 있고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버려지고 황폐했던 양화진이 명실상부한 한국 개신교의 의미로운 성지로 다시 나고 한국교회 한인교회들이 목회적 생각과 목회자의 삶에 대해 도전을 받고 한 사람으로 인해 수십 명이 인생의 기회를 얻고 수천 명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났듯이 한 사람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병든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 문득 마음이 젖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말씀과 함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누군가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구역에서,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 땅에서 주께서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함께 그리고 흩어져 세 번째 에클레시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마침내 사울왕 앞에 섰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사울왕 앞에 섰을 때 사울왕은 다윗에게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렘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58절을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우쭐거리지 않았습니다. 승리로 인해 흥분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자기 때문에 이겼다는 느낌도 주지 않았고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임금님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습성은 쉽게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할 거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교만해집니다. 실은 교만해질 거리도 없는데 스스로 속습니다. 그러기에 교만과 어리석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또한 대가를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은근히 노골적으로 대가를 요구합니다. 심지어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불만족해 합니다. 아직 배가 부른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양화진 성지 공원을 지나 강변 주차장으로 갈 때 보게 되는 노숙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인생에 무슨 사연이 있어 노숙자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누워 잠을 자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초라한 것이 아니라 실은 미안해지는 식사를 하는 그분을 보노라면 나는 무슨 자격으로 주의 일이란 명목 아래 일을 하는가라는 자문이 마음속에서 듭니다. 오늘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골리앗의 갑옷과 긴 창을 꿈꾸기 이전에 그 전장에 있었던 다윗처럼 나는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정치계에 있다면 나는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만일 내가 경제계에 있다면, 만일 내가 교육계에 있다면, 만일 내가 문화계에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술계에 있다면, 만일 내가 언론계에 있다면, 만일 내가 어딘가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겸손히 주님과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그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두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주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냄받은 그곳에서 대가도 보상도 명예도 영광도 자기 계산도 아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홍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뉴스거리로는 이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이변 중에 이변입니다. 그러나 홍한 소년 다윗은 블레셋의 괴물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생각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주를 위해 자신을 던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전장 같은 이 세상에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속임과 거짓, 과시와 허영의 시대에 그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살아있음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장시켜 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에게 세상이 미쳐보지 못하는 영원한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너도 나도 골리앗의 갑옷과 창의 금빛 세력을 갖지 못해 스스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시절에 우리에게 말씀의 물맷돌이 있는 것을 감사로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기억이 되어 부추기는 세상의 거짓에 속지 말고 허영과 교만에 빠지지 말고 구원을 확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의 관을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